자, 38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4번은 체크는 하지 않았는데 주관식으로 나올 때 한 번씩 묻죠. 따라서 주관식으로 체크하세요. 결합계고인데 내 하명처분,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결합되는 경우죠. 결합계고 가능성, 결합계고의 적법성, 판례가 긍정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385번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할 때 실력 배제가 가능하냐. 리딩 판례가 나와서 중요해진 내용이었어요. 실력 배제는 안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용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386번입니다. 대집행 실행 안 하는데 우리 형법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들어 누워가지고 아니면 몸에 신나 뿌리고 라이터 들고 있었던 사건. 대집행 실행이 저항할 때는 실력 배제는 경찰 도움을 요청해야지 대집행을 실행하는 자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87번은 체크했는데 이거는 답안지에 많이 쓰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 가까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 활용은 가능하고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결합계고와 반복계고의 처분성 그리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이 세 가지 테마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다음 388번인데요. 볼드만 봅니다.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하명이 도출되느냐. 자기하명은 처분이죠. 처분은 항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건축법 11조처럼 금지 규정 허가받지 않고는 하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이게 금지 규정이거든요. 이걸 위반했을 때 철거 명령은 나중에 보면 89조 이하의 별도로 있죠. 항상 별도로 있어야 돼요. 자, 금지 규정으로부터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자기 의무로 명하는 하명 처분 곧바로 할 수 없어요. 항상 처분은 개별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음 389번 이것도 옆에다가 주관식. 자,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또는 명도 의무 점유 이전을 수반하죠. 점유 이전은 관념적 지배 이전이기 때문에 대집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이니까 대체성이 없는 거죠. 자, 점유 이전 의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물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390번은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하네요. 지자체도 자치사무관에서는 양별 규정이 법인으로 본다는 거. 다음 경찰 선행의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죠. 391번. 왜 그래요? 이거는 한 곳으로 갈 수가 없고 통고 처분에 관해서는 불복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고소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392번은 최근 지문이어서 체크했어요.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 같은 경우는 범칙금 납부 기간 동안은 다른 것들은 제기할 수 없어요.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불복하면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납부 기간까지는 일단 다이버전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직결집판도 맞장아집니다. 393번은 많이 나와요. 반복계고의 처분성 부정입니다. 1차 계고만 처분이에요. 독촉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독촉만이에요. 반복된 것은 이것은 연기통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불리기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계고나 최초의 독촉으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했단 말이야. 그 의무를 부과시킨 최초의 계고나 독촉만 처분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394번은 많이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행정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고의과실도 불문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395번은 조문이에요. 행정청의 의무를 부과했을 때 의무 불행도 대집행 대상이지만 법령에서 직접 부과도 가능하다고 조문에 써 있어요. 다음 396번도 조문입니다. 해지기 전에 대집행 착수했으면 해준 후에까지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397번입니다. 대집행 비용 징수. 대집행은요. 민사 강제 집행의 특별법적 지위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비용 징수도 대집행의 비용 징수도 국세징수법이 준용돼요. 이것과 별개로 민사소송 절차로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집행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민사 절차로는 할 수 없다.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 강제집행은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398번 이행강제금. 자, 이중처벌에 해당되든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없어요.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없습니다. 기본정신은 위배될 여지는 있다고 했지 위배된다 이런 판례 자체가 없어요. 다음 이행강제금 대표적인 일신 전속적이죠. 반대는 과징금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따라서 승계 상속 다 안 돼요. 과징금은 되는 거죠. 다음 디귿번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반복부과가 가능하죠. 다음 그렇지만 니을번도 중요해요. 이행을 하면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해야 돼요, 대신. 자, 니얼번도 체크하고 좀 유념해서 보세요. 그것과 이따 비교할 게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399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의 간접적 수단이죠.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해서 간접적 수단입니다. 형벌은 아니에요. 형벌이나 제재 이런 건 아니에요. 이행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 형벌 아닙니다. 400번은 그냥 이거는 제가 체크했던 이유가 뭐냐면 법점 모구에서 사례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사례로 물어봤는데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는데 물어봤어요. 어쨌든 이중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는 판례 없다고 했어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요. 목적 취지가 달라. 다음. 자, 이행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행했다면 어쨌든 더 이상 부과는 안 됩니다. 다음. 402번이네요. 건축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적법한 신고를 했는데 위법하게 발려했으면 행정청 책임이죠. 그러면 이행관적이 부과하면 안 되는 거지. 행정청이 잘못한 거니까. 403번은 많이 나왔던 판례네요.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기간에 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냥 무효예요, 그냥. 왜냐면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 이행기간 경과 후라도 등기 신청을 했다면 이행기간 경과 후 어쨌든 이행한 거죠. 등기 신청을 했으면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 이론을 지금 풀어 쓴 겁니다. 405호는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전 보고에서 많이 나오죠.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시 30일 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개고냐 이걸 개고로 봐준다는 거. 이거는 뭐 중요한 지문 아니지만 법전 보고 지문이니까 가볍게 봅니다. 다음 306번은 의무 내용을 초과했다. 초과의 동그라미. 초과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왔다면 이행강제금은 위법해집니다. 물론 경미하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 말이 붙는데 그 부분을 틀리긴 않네요. 407번이 별표죠. 407번이 별표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고승의 대상이 처분이 아닙니다. 407번은 별표 쳐놓고. 다음 408번 보세요. 이행강제금에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 경우 슬래시. 그러면 항고소송의 처분이 아니에요. 별도의 불복 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 준용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항고소송이 불가능한데 잘못 안내했어. 그렇다고 뭐 재판관들이 설정되느냐 창설되느냐 아닙니다. 아예 재판관 자체가 없어요. 변론관할 뭐 이런 것들도 없다. 409번도 별표죠. 이거는 경남 관련해서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이행 후라도 과거의 불이행 기간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냐? 원칙적인 이행강제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공정거래법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은요 과징금하고 얘가 섞였어. 그래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는 특이하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이행강제금이 아니야. 제재하는 과징금과 통합이 돼 있어. 그래서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얘는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합니다. 원칙과 다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별표야. 다음 410번은 별표 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최근에 경감 승진에서 사례로 물어봤어요. 경찰관 제재 행위 직시관계입니다. 직시관계는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직시관계 꼭 알아둬야 돼요. 돼지뺑하고 직시관계 이번에 열심히 봐놓으세요. 왜냐면 행정기록법 30조 행정상 강제 규정이 올해 3월 24일부터 유예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시험에 한번 낼 가능성이 있어. 30조 이하에 보면 뭐 대집행, 즉시강제, 직접강제 뭐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어요. 올해 3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아둬야 돼. 411번은 이건 공식이죠. 본세, 가산세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 각각 구분하여 근거를 밝혀줘야 돼요. 세액 산출 근거 각각 구분 기재다. 본세와 가산세뿐만 아니에요. 411번 여러 종류의 가산세도 각각 기재해줘야 됩니다. 다음 413번 변형된 과징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하죠. 변형된 과징금의 대상도 그 행위도 특정해야 된다는 것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행위 특정.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주면 어떤 행위까지만 변형된 과징금이 가능한지 그 행위도 특정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다 변형된 과징금 하면 안 돼. 414번 최초의 독촉만 처분이다. 앞에하고 똑같네요. 415번 공매가 처분이에요. 그래서 공매 처분 기억하고 뭐 때문에 나왔어요? 공매 통지, 공매 결정. 이건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공매 통지, 공매 결정 이건 아니에요. 공매 그 자체 처분입니다. 그러면 공매 결정과 통지는요, 처분의 사전적 절차로 다 흡수돼 버리는 거죠. 416번 또 나왔네요. 대집행위 이행강제금 선택적 활용 가능하다. 이거는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417번은 방금 얘기했죠. 통지의 동그라미. 통지 또는 결정. 이런 것들은 처분이 아니다. 넘어가서 2분 동안 다시 실시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418번 직시강제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상 강제 올해 다시 실시가 됐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419번은요. 이건 특이해서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죠. 폐쇄 조치. 영업소 폐쇄 동그라미 치고 줄 빼고 한번 적어보세요. 영업소 폐쇄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간판 제거 조치가 있어요. 간판 제거. 영업소 폐쇄, 간판 제거. 이것이 직접 강제를 사례로 물어볼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거 이상은 안 나오니까 딱 그걸로 알아두세요. 영업소 폐쇄, 간판 제거. 이게 바로 직접 강제입니다. 직접 강제가 모의고사에서만 딱 한번 봤는데 그때 그런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420번 보충성 대집행위 요건에서 보충성은 덜 침입적 수단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덜 침입적 수단이라는 것은 침해성이 낮은 거죠. 직접 강제는 더 높잖아. 행정벌도 더 높잖아. 이런 것들은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집행보다 덜 침입적이라면 뭐 행정지도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 421번은 중요하네요. 가정부가처분 산정 기준은 부가 당신의 기준이에요. 형사처벌처럼 행위시법주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슬래시 다음 보세요. 추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고 해서 새롭게 부가처분을 다시 과징금 얼마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중처벌이 될 수 있겠죠. 한 번으로 끝내야 돼. 다음 420번 이건 다 조문이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억. 고의과실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왜냐면 이건 특이한 거야. 기억반에 동그라미 치세요. 원래 행정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거든. 근데 난용될까봐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걸로 입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다음. 대리인 종업원이 잘못하면 이거 양벌 규정 똑같아요. 법인 개인 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법 총칙에서 여러분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진정 신분범, 진정에는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같이 공동점 옵션을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대부분은 다 5년이에요.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은 대부분 5년입니다. 그리고 미연법, 열흘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돼요. 열흘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다음, 과태료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죠. 왜요? 과태료 부과 안 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소멸돼버리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비읍과 시읍을 연결합니다. 과태료는요,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실효가 되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가 집행을 하죠. 행정청이 위탁을 보통 합니다. 다음 423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면 가장 중요한 과태료로 간다. 둘 이상의 행위면 우리가 형법하고 똑같아요. 병과시키는 거죠. 여기는 하나의 행위가 중요해요. 하나의 동그라미. 하나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면 가장 중요한 과태료예요. 거기에 2분의 1, 뭐, 가산, 이거, 형법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장 중요한 과태료 또는 둘 이상이면 병과 딱 이걸로 끝나. 형법하고 막 혼동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니까. 424번의 기억은 별표 치세요.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종업원의 처벌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 의무. 관리의무 혜택으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약물 규정에는 영업적 처벌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혀 별개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종업원이 처벌 안 돼도 돼. 범죄 성립 안 돼도 돼. 영업주가 관리의무 위반으로 해서 영업주가 처벌될 수 있어요. 니은벌 앞에서 나왔고 다음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위반 없다고 했죠. 유추해석은 다 안 됩니다. 당연한 거고. 425번. 과징금 부과 당연히 법령이 근거 필요하겠죠. 이것도 급부하명이잖아요. 급부하명. 하명 처분이니까 법령이 근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음, 뭐 니은벌 이런 거 볼 필요 없겠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지 뭐. 무효사유 아닙니다. 다음, 디귿번 보세요. 취소형 재개 위헌법령, 근거법령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당해 사건으로 소급표 미치겠죠. 그러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니까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디귿번은 그냥 공식이네요. 하자 보완, 하자 치유 얘기하는 거죠.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다음, 미음번 보세요. 과징금 반환을 위해서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징금 반환받기 위한 소송,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죠. 과징금에 관한 취소송 플러스 부당이득, 병합제기로 가잖아요, 보통. 당사자는 틀립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미음 체크하세요.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당사자 소송이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슬래시, 앞부분이 반환의 동그라미. 위에다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얘기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이에요.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공권으로 본다면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 되지만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옆에 가로에 있는 부당이득 밑에다가 사건, 줄곧고 민사. 아직까지 재판 실무는 공법상 원인이었더라도 부당이득은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 아니에요. 416번 별표 3개. 명랑공표는 특혜급이라고 했어요. 사례로 특혜급 대비를 꼭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단 말이죠. 법정 모고에서. 이게 특혜급이에요. 하나 딱 나온다면 얘야. 행정절차법에 반영이 됐고. 자, 기업법 보면 미리 통보하지 않은 거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어요. 나머지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서 기업만 살려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다툴 소위가 없고 처분을 인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소위까지 같이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 모고도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427번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이 나왔는데 일부 제재 부분만 위반해도 전부 취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로도 그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거든. 일부가 위법했더라도. 다음, 428번 여러 위반 행위 일부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후 다른 위반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시 처음에 일괄해서 했던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분 양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합산되면 한꺼번에 했을 때보다 너무 처벌이 과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별도로 나중에 했을 때도 처분 양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최근 질문 중에는 어렵고 계속 나오고 있는 질문이야. 다음. 유사한 논거가 429번이죠. 기업법 부입니다. 국가기업법상 수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 상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한에 따라서 입찰청과 자격제한 처분이 있은 다음에 처분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입찰청과 자격제한을 할 때 이거를 상한을 처음부터 몰아서 했을 때하고 똑같이 상한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입찰청과 제한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뭐가? 입찰청과 자격 제한 상한이 있거든. 그 상한에 관한 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번 잘 보세요. 감경조치 없이 풀로 만약에 6개월 이하의 영업 그 입찰청과 자격 제한이 가능한데 그걸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재할 때는 추가 제재 자체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풀로 다 채웠으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429번도 별표 쳐놓으세요. 428번과 429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나서 추가로 발견된 걸 나중에 할 때 징계 양정은 동일하게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상하자의 시간차가 한 개, 쟁송 제기 전 430번 많이 봤던 거고 431번은 뭐 독자적 위법성에 맞고 위법성 정도는 취소 사유고 432번은 헷갈리면 안 돼요. 기속행위의 실체적 내용과 내용에는 하자가 전혀 없는데 절상하자가 있을 때 위법하냐? 그게 바로 431번 내용이야. 내용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도 절차 하자 있는 것만으로 위법해진다는 게 독자적 위법사유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33번은 최근에 나온 질문이네요. 장관의 보육사업 안내 동그라미. 안내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내에 인증 취소 절차 일부를 정한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냥 안내에 불과해. 자, 433번. 공무원의 인사청문회 전부의 동그라미.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만 절차가 배제되는 거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435번 별정직 동그라미 치고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공무원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옆에다가 공무원은 직위 해제밖에 없어. 나머지 공무원들은요, 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사안이 없어. 공무원은 직위 해제 딱 하나야. 그러니까 435원 별정직도 절차 배제 안 되고 밑에 사관생도 중공무원이잖아요. 퇴학처분은 절차법 적용 배제되느냐? 안 된다. 대령 진급 선발 취소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 있었죠. 절차법 배제 안 된다. 뭐만? 공무원은 직위 해제만. 자, 437번 다시 봅니다. 2분. 자, 437번부터 다시 갑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우리 시험에도 나온 질문이긴 한데 5급 시험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고 타 시험 사례를 우리 사례용 객관식으로 많이 만들죠. 15임용 결격 사유를 이유로 정규임용 취소했을 때 절차법 적용 배제되느냐? 절차법 적용 배제는 무엇밖에 없다고 했어요? 직위해제밖에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고 438번 귀하 결정에 행정절차 적용 배제되느냐? 이건 긍정돼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있죠.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죠. 그리고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장관의 재량권, 귀하 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로로 묶어주세요.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귀하 허가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법무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건 뭐냐면 귀하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못 해주는 거지. 자기가 해주면 이건 위법이죠, 위법. 그렇지만 귀하 요건을 갖췄더라도 여러 가지 공익적 판단으로 안 해줄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뒷부분은. 다음. 439번. 변호사의 징계 출석을 행정처 거부 못 해요. 변호사의 조력권은 이거는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봐야 되겠죠. 자, 다음. 440번입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 목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아둬야 되는데, 행정규칙의 형식이더라도 공표해야 됩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절차법 20조에 아예 공표 의무가 있잖아. 441번 별표.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업번부터 봅니다. 이미 공표한 처분 기준을 변경할 때 다시 공표해야 돼. 니은번. 자, 공표된 처분 기준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원칙은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니은번에 동그라미, 이건 다 중요해. 다음.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사유냐? 아니죠. 왜요? 니은번에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재판교범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해당 판례의 핵심은 니을이었어요. 갱신 기준은 상당 기간 진행한 후에 중대하게 변형해서 거부처분이 나왔단 말이야.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다음. 441번은 전체적으로 별표 두 개예요. 중요한 판례니까. 442번은 이건 뭐 조문이네요. 전자문서는 그냥 입력할 때 신청한 걸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문서로 신청해서 하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전자문서로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 이건 조문입니다. 443번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기출된 질문인데 좀 틀리라고 낸 질문으로 봐야 돼요. 실제 판례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내용을 질문으로 뺐어. 그냥 읽어보면 부적격 사유가 없는 총장 중 누가 더욱 적합한지, 더욱 적합. 이거는요, 이건 정성적 판단, 즉 고도의 재량 판단이 인사 재량 판단이야. 따라서 밑에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어요. 근데 뭐는 밝혀야 되냐면 누구는 적법하고 누구는 부적격 사유가 있었으면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왜 부적격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때는. 그래서 두 가지 사유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444번, 여기도 별표 하나 치세요. 법령상 요구된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 상실이 법원의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면 의견 제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처분 여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만 의견 제출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처분을 할지 말지 처분 여부 또는 처분의 수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만 절차가 배제가 돼요. 따라서 밑에 비교 표시하고 일부만 증명. 법원의 재판으로 일부만 객관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면 의견 제출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절차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입법고시에서 기출이 돼 있어. 따라서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일부만 증명된 거는 안 돼요. 왜? 의견 제출로 처분에 전혀 영향이 없을 때만 의견 제출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는 그런 조문의 해석을 해준 판례예요. 조문을 해석한 판례 자체는 중요한 거야. 조문을 해석이 좀 필요하니까. 445번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 이유 제시해야 된다. 넘어가시고. 446번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 아니라는 거죠. 다음 447번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조문에 되어 있어요. 다음 448번 필요적 청문 절차를 결의했다면 절차상 하자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다음 449번 필요적 청문 절차 거기를 가로 묶어주고 이건 강행법규예요.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로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강행법규니까. 다음 450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 생략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행정절차법이 적용 배제되면 행정절차법에 의견청취 절차 생략 규정도 적용될 수 없어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451번.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 또는 불출석했다 이것만으로 청문 실시 안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실시하고 그냥 곧바로 끝내면 돼. 실시는 해야 돼요. 다음 452번 계약직 동그라미.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죠. 따라서 이유 제시 필요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 453번 거래 행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이유 제시 불명확한 걸로 보는 거죠. 454번 세액 산출 근거를 누락 했는데 이미 알았다. 주관적 사정은 묻지 않아요. 따라서 취소 안 됩니다. 우리는 주관적 사정 묻지 않는다. 자, 다음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처리 기간 이건 훈시 규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 맞추기 힘들 때가 많잖아. 다음 456번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퇴직연금 환수 결정을 할 때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 없다고 봤어 판례가. 왜? 환수 금액 자체가 법에 그냥 다 픽스돼 있어.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해서 뭐 금액이 바뀌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 457번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선발 취소 의견 제출 절차가 생략되느냐. 생략되는 건 직위해제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따라서 생략 안 돼.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 458번 고시에는 사전통지 안 되죠. 사전통지는 대상이 특정돼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고시는 사전통지 X 이렇게 이건 공식이야. 459번도 똑같네요. 고시의 사전통지 X. 다만 460번 지위승계 신고할 때 법적 지위가 소멸하는 양도인에게는 사전통지 필요하다. 이건 우리 3회 땐가 사례로 이미 기출된 쟁점이에요. 이거는. 461번 이건 중요해요. 법정 보고에서 물어봤어. 위반 사실 시인 동그라미. 당사자가 시인했다고 해서 사전통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형식적 절차는 다 거쳐줘야 돼. 일부 시인했더라도 왜 그랬는지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거죠. 다음 462번은 앞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14조 행정기본법 14조 신청 후 처분 전 법령 개정 이거 우리 시험에서 이미 사례로도 기출됐죠. 자, 40번 주변 환경의 고려 사법심사 배제되느냐? 배제되지 않아요. 판단 여지로 볼 필요 없습니다. 디귿번은 기속력 관련된 내용이죠. 소송 계속 중 개정조례. 따라서 기속력의 시간적 법의를 처분시로 보면 개정조례에는 기속력이 안 미친다. 따라서 개정조례에 근거한 제거 후 처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니까 긍정이에요. 옆에서 줄 빼고 시적 범위.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쟁점이죠. 우리 시험에서 이미 물어봤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기속력. 기억하시고. 463번은 이것도 주의하세요. 상당한 이유를 이미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 같은 거 안 밝혀도 하자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 끝.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으면 끝났어. 문제없어. 뒤에는 다 속이는 말이에요. 다음 행정심판법상 불법철저의 불고지. 불고지 5고지는 위법사유는 아니죠. 심판 청구 기간만 바뀔 뿐이지. 다음 청문 공개는 이건 조문 내용이네요.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공의를 현저히 해야 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466번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실체 집중 부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한번 달려봅시다.